이전 교회에서 일찍이 장년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신방을 하는데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신방을 받으시는 한 나이 들은 권사님께서 이제 하소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보다 또 전보다까지 내려가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꽤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고생 조금 하시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사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참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사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평범해 보여도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나름의 사연 있는 인생을 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생 이야기를 하라면 할 말이 많은데 신방하면서 다니면서 만나는 또 성도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가 차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해줄 말이 딱히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밖에는 없지만 때로는 기도하자라는 말을 내뱉기도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도 힘이 있으니 하는 거라고. 오늘 시편의 말씀은 기도보다는 울분과 저주를 토하는 분노로 보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절을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을 것이야 너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 위에 내동댕이 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리얼하게 제가 사역을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위 위에서 몰살시키는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편한 시편의 식구 때문에 이 시편을 기독교 예식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저주가 섞인 기도를 담은 시가 종종 있습니다. 109편 8절과 9절을 보면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저주를 퍼붓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적 상황을 언급한 시편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요. 집이 불탑니다. 가족들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여인들이 강간당하는 끔찍한 정신적 외상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쓰여진 시편이 오늘 시편 137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끔찍했던 그날 사건을 겪은 자들이 기록한 시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 고향을 향하여 웁니다. 바벨론 왕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에 세워진 거대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전쟁 포로를 이용해서 이 두 강을 이용하여 많은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발 강가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발 강가 수로가 그들의 일터이자 삶의 터전의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 눈을 뜨면 강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리버뷰라고 이야기를 하죠. 낭만적이었을까요? 끔찍했을 겁니다. 여러분 강가는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다 쓸려가는 곳이 강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강가에 살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유다 포로들이 살았던 거죠. 또한 그곳에선 수많은 그들의 형제 자매들이 강제 노역하다 죽어간 곳이 바로 바벨론 그발 강가입니다. 선택이 아닌 억지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장소. 소망이 없으니 절망도 없죠. 그저 울분으로 가득한 하루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가에 앉아서 매일매일 웁니다. 2절과 4절에서 이들이 비참하게 우는 이유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성전을 찬양대로 섬겼던 자손, 후손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바벨론까지 그들의 분신과도 여겼던 수금을 챙겨옵니다. 왜 가져왔을까요?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집니다. 이들은 소망했거든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려가실 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이 악기로 찬양을 할 거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악기를 가진 유다 포로들을 보고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요구가 아니라 명령이겠죠. 성전을 섬길 때 불렀던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봐라.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파티에 BGM을 깔아주기를 원합니다. 흥겨움을 제공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술 마시고 흥청망청 노는 그 파티에 시온에 올라가는 그 노래를 불러봐라, 연주해봐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들의 인생이 단순히 몸의 힘듦이 아닌 정신적, 심리적 패배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롱받거든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무슨 성전을 올라가는 기쁨에 찬양을 합니까? 겨우 남아있을까 말까 하는 신락 같은 소망 하나가 곧 성전을 우리가 올라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악기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려고 하는데 그 악기로 그들의 파티의 흥겨움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몸은 물론이고 정신까지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요구이죠. 상당히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도 연주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와 악기를 그들의 흥겨움을 위해서 연주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포로가 어떻게 명령을 거부합니까? 이건 요구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의 거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드나무에 수금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목매 달았다는 겁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목매 달았다. 분신과도 같았던 그 악기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회복이 될 때 찬양해야 된 그 악기를 자신들의 손으로 처형시킨다는 거죠. 솔직히 이들의 심정을 저는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살아갈 이유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만 느껴집니다. 우리가 고난은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나 이 정도의 고난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5절과 6절에서 수금을 이렇게 자신들이 처형시키는 것, 수금을 버리는 것이 결코 예루살렘을 잊어서가 아니라 결코 성전을 잊어서가 아님을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수금을 버리며 처형시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를 잊는다면 예루살렘아,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야.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야. 내가 그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야. 예루살렘을 내 으뜸가는 기쁨 이상으로 삼지 않는다면야. 지금도 젊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그 문장이 주는 의미가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 영상을 하나 보는데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는 한 30년 전의 영상이었습니다. 찾는 사람 가족이 화면에 비치면 그리고 그 사연이 나오면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방송국에 전화해서 이제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생방송 도중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정말 가족이 찾아와서 만납니다. 극적인 장면이죠. 그때 한 장면에서 고아로 40년, 50년 자랐던 아들이 부모를 만나서 어미를 만나서 부둥켜 울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때 날 고아원에 두고 가셨습니까? 찾으러 온다면서 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미가 꾸역꾸역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었다. 너나 나나 다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 조금 살만해서 나중에 찾으러 갔는데 이미 네 소식은 없어졌더라. 수금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 그 심정이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 결코 이것이 우리가 수금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예배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잊어서도 아닙니다. 찬양하고 싶어서 쉽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와 가사가 이 바벨론 사람들의 술자리를 흥돋구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이 한탄은 분노로 바뀝니다. 먼저 이스라엘 형제 족속인 에서의 후손 이 에돔 사람들의 만행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에돔 사람들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우리를 보며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발가벗겨라. 예루살렘의 기초가 드러날 때까지 철저하게 파괴시키라는 것을 이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 옆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에돔 사람들은 유다 백성과 형제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바벨론 군대의 앞잡이가 돼서 예루살렘 멸망의 결정적 역할을 했고 약탈도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억기어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진 8절과 9절은 이 만행의 대상자인 바벨론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멸망이 예견된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자식들을 바위에서 몰살시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눈앞에서 가족이 바벨론 군대에 죽임을 당합니다. 눈앞에서 바위 위에서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칼에 처형당합니다. 눈앞에서 내 형제 자매가, 내 딸이, 내 아내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천 년 전에 좀 성적 학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피해 복수를 합니다.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슬픔의 강도는 4천년 전이나 5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부모를 잃거나 아이를 잃거나 큰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은, 고난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내 가족을 그렇게 만든 자들이 수금을 연주하라고 하고, 내 눈앞에서 내 자녀를 죽인 자가 자신들의 자녀를 즐겁게 하라고 수금을 연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수금을 연주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와 울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설교 초두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이게 기도입니까? 좀 납득이 되시나요? 아니면 목사님, 그래도 저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힘이 있는 자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 힘을 씁니다.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 억울한 일을 안갚음을 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자들은 복수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저 울분을 토하며 할 수 있는 게 저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분은 무력함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중립적일 수 있습니까? 극한의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지금 우리가 조금은 편한 이 의자에 앉아서 결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분노의, 울분의,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가 성경에 담겨져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감정도 받아주심을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감정도 우리 아버지는 받아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 예수님을 좀 어느 정도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고 또 언어와 행동이, 품격을 유지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토해내는 많은 말들이 꽤나 상스럽습니다. 개역개정은 순화하여 표현을 좀 많이 했는데, 메시지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들을 읽어보면 시장 언어가 질비합니다. 그 말은 수많은 욕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분노가.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품위 있는 척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고상한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문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악을 쓰며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이제 코로나 전에는 또 이전에도 많이 다녔었는데, 제일 가기 싫은 신방이 어린이 병동 신방이에요. 가까운 세브란스나 서울대학 병원을 가면 어린이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신방을 하러 가는 그 대상은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곳에 가면 어김없이 부모의 절규가 들리거든요. 고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 의사 앞에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시편 137편은 9절에서 마치지만, 포로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들은 성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피해 복수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후손인 예언자들을 통해, 유다 예언자들을 통해 원수의 멸망과 이스라엘 구원, 그 이상의 것을 소망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악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정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내 눈에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 눈에도 피가 흘려져야 되고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의 그 손에도 다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울분을 들으시며 우리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신들의 원수였던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짓밟았던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했던 것. 그래서 그렇게 요나가 악을 쓰면서 말했던 겁니다. 혹시 제가 너무 빨리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사야서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바로 아멘 아멘 했던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은 하루살이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10년, 20년, 아니 30년은 지나야 아,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군요 라고 요셉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춰주시려고 이해가 안 되는 이 소망을 예언서 곳곳에 곳곳에 흔적으로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또 시편 137편 같은 억울할 때 도저히 이 소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기도를 하라. 시편 137편도 두셨고요. 그러니 지금 당장 이 소망이 와닿지 않거나 오히려 불편하게 들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으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시간이 70년 지난 후 바벨론은 비참하게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왔고요. 정의라면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춰야 되는데 예언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의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미셔널 처치, 이게 하나님의 정의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죄와 욕망의 연약함으로 가득한 우리는 불가능해요. 한편에서는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지 하면서 또 돌아서면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저주를 넘어서는 저주까지 하고 싶은 게 우리니까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가능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의 흔적을 보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진노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소망을 품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힘듦과 억울함을 품은 채 내 죄를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로운 소망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감정과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울분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울분이 유일하게 새로운 소망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넘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와 같이 영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확증입니다. 그래서 지난 3일 전이죠, 부활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 울분을 토하는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특권이 있다라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봐요? 십자가 앞에서요.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대부분의 기도의 자리는 기도를 하고 그래 응답 받았어 라고 훌훌 털며 일어설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우리는 마음 편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울분을 토하러 나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겨우 소망의 틈을 얻어서 겨우 일어나서 나갈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난 이제 다 끝났어. 이 기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훌훌 털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로 살아갈 그 꾸역꾸역의 은혜를 기도의 자리에서 그만큼만 주세요. 그럼 그 은혜가 필요하면 또 어디로 나오면 되죠? 또 기도의 자리를 나와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고 가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꼭 품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내어놓으셔도 됩니다. 어떠한 감정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의 외침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의 마음에 새 소망을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또 기도의 자리를 나온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보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같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고 또 온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지만 그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